지난 8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 우리가 접속하기만 하면 늘 매일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늘 실검에 1위를 차지했던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 줄 아시죠? 소위 말하는 이 조국 사태라는 이제 이 뉴스가 8월 한 달간 그냥 거의 뉴스를 도배를 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제기된 여러 가지 논란으로 발생한 사태를 조국 사태라 그러고 그 사태를 온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장관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오늘 논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느 편이 옳다라는 가치 판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교 강단에서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 사태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바로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메시지 따로, 메신저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한편이라면 메신저는 따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윤리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교사인데 이분이 윤리적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윤리교사가 그 학교에서 가장 윤리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인적 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윤리를 기능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사학위를 딴 분이 인격적으로 고매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박사인 것이지 인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이 둘이 그러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만큼의 준법 정신과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런 메신저의 삶을 살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서로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다루었습니다. 주로 헌금, 연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말씀이 부담스러우셨습니까? 아니면 귀한 교훈을 얻으셨던 그런 시간이셨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아요. 아무쪼록 좋은 그런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10장은 앞장과는 완전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파슬십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 있는데 10장과 11장과 12장, 3장에 걸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말하는 톤도 8장과 9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8장과 9장이 온화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온화한 톤으로 구제를 위한 연보를 권면하는 내용이었다면 10장부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굉장히 강한 질책조로 그렇게 그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슈를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너희를 대면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하면,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을 때를 말하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유순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함께 대면해 있지 않고 멀리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고린도 교인들을 대면할 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멀리 떠나 있을 때 그렇게 담대하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절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이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고린도 교회 일부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지금 코테이션 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보내는 편지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그 글에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 10절 중반부죠.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대면할 때는 유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면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을 못했어요. 설교도 잘 못했습니다. 말이 되게 어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에게 바울을 모함하는, 비방하는 것으로 이것이 악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죠?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다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바울이 반대로 태도를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바울이 반대로 대면할 때는 담대했고 떠나 있을 때 유순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일관되게 대면할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다 유순하든지, 아니면 대면할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다 담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을 이분들이 좋게 여겼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 결과예요. 바울이 싫으니까 이렇게 지금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꼬투리일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코스타에서 도우미 사모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우미 사모라고 아세요? 아주 유명한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신데요. 주로 가정 문제나 부부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동시에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눈 대목이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결혼을 하고 사모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사모로서 주일날 교회에 가면 온통 그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아주 좀 몹쓸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일날 사모로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령 예쁘고 멋있게 옷을 입고 가면 예쁘고 멋있게 옷을 입었다라고 누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모가 수수하게 옷을 입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주 수수하게 옷을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니 사모가 고리타분하게 수수하게 옷을 입고 온다고 조금 깨끗하고 멋있게 좀 입고 와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든지 간에 안 좋은 말을 듣기 때문에 자신이 입고 싶은 대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정말로 멋내고 싶은 옷을 입고 싶으시면 멋내는 옷을 입었고 수수하게 옷을 입고 싶으시면 그렇게 수수하게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쓴 글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말에는 시원치 않은 것 때문에 그를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꼬투리를 잡은 것이죠.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제는 바울이 싫었고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중적이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공격을 한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두 번째 비방은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사역을 했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말하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이 행했던 사역을 육신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사역을 영적이지 않다라고 비방을 했던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신대로 행하거나 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했음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적인 사역자가 아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지식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지만 그 지식으로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이것을 증거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목회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육신적인 사역자가 아님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우미 사모님처럼 그냥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었듯이 그렇게 바울도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자신의 진심을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묵묵히 그냥 자신의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 신경을 쓰고 왜 굳이 질책하면서 강하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이렇게 증명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비방자들이 바울을 인신공격함으로써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성을 공격함으로써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실성을 훼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려고 했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함으로써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진실임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참 사도임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내용만을 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메신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비방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완벽했죠. 바울에 대해서, 메신저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므로써 그가 전한 복음이 진실하지 않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진실성이 메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바울이 전한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메신저와 메시지는 긴밀히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에게 왜 수학이 싫은지란 물어보세요. 두 가지 답입니다. 첫 번째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영어 선생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늘로부터 직접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실수 많고 연약한 메신저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복음을 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신저를 먼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귀가 다쳤어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줘도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말을 듣는 것처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천국, 지옥, 이것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열심과 수고와 눈물을 보면서 감동해서 교회에 발을 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한번 가본다는 것이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봤는데 어느 순간 영적으로 깨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에 있어서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교인 수가 정체라고 말합니다. 아니, 감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 전도가 막혔다라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신뢰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종교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얼마일까요? A, B, C, D, F 중에 어디일까요? 몇 년 전인데요, C-를 받았어요. 시민단체나 카톨릭, 불교보다 못한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복음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하향 곡선을 긁는 것은 이런 신뢰도와 긴밀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 복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크리스찬에 대한 실망이 복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저렇게 싸우는 교회, 교인들이 다니는 교회 나는 가지 않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공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퍼블릭 피겨예요. TV에 나와서 춤추는 가수들이나 웃기는 개그맨들도 자신들을 공인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독립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메디슨 한인 장로 교회 교인으로 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메디슨 한인 장로 교회가 욕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성도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욕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교회를 보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신저의 자기 반성적인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다. 능력은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에 있다라고 믿었다. 맞는 말이다. 메신저에게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메신저의 삶이 메시지의 체현이라면 메신저의 삶은 그 순간 단순한 매개체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렇다. 메신저의 삶은 메시지의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수단이다. 메신저의 삶의 변화는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기 이전에 그 능력이 먼저 나타나는 현장이며 그 현장이 곧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메시지만 중요하고 메신저의 삶은 그렇지 않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메시지를 텍스트나 아니면 전단지를 뿌려서도 방법이 먹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런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즉 메시지만 온전하게 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체득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들입니다. 복음을 캐리하는, 운반하는 메신저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지를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메신저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메시지와 메신저입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메시지 따로 메신저 따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교회가 어떤지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복음의 메신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